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새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목적이 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잘 믿게 되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19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나오는 그 천국 결혼식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영원히 결혼을 하여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결혼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독교 삶을 통해 바로 그 현실을,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 처음부터 보여주신 현실입니다. 우리의 참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신실하여 그분께 충성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거기 가서 좀 더 볼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지난번에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21절 전에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20절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20절이 끝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들을 내렸죠. 이분은 아담의 몸입니다. 즉 그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편이요 교회가 아내가 되는데 아담의 깊은 잠을 통해 이브가 창조되듯이 그 잠이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새 창조되는 것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같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연합하여 둘이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 한국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이 무엇을 지금 뜻하고 의미하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혼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 때문에 결혼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외로워서 결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혼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깊은 관계, 세상 관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최고죠. 그거를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즉 엄마로서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부모를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가 최고로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관계를 무시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무시하라, 부모를 무시하라, 친구를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먼저고 제일 우선이고 최고로 깊은 관계란 말입니다. 세상 관계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관계도 부부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 중에 그 마마스 보이 결혼하고도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쪼로로 쫓아가서 그 엄마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으로서 결혼을 했으면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책임을 지는 가장입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무슨 가서 뭐 의논을 하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의논은 아내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의논은 남편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먼저가 뭐냐, 최고의 우선이 뭐냐,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 아내와 그런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만 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는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참 이 뭐 집사람이라 우리 마누라라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데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그 아내를 최고로 여기게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랑, 최고의 사랑, 즉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한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세상 수준에서 말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관계로 가고 그리고 천국적인 관계로 가면 또 얘기가 이제 좀 달라지지만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는 관계를 맺고 살 때에 먼저 아내와 아내를 최고로 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 부모를 떠나라는 성경 구절은 있어도 아내를 떠나는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란 말 아닙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육체적으로도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나 마음으로도 최고로 깊은 사랑, 최고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이.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최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지만 이렇게 그 아내와 연합하여 육체적으로 하나만이 아니라 마음도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죠. 아내로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충족. 그 아내는, 아내와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물론 뭐 진짜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 삶의 모습이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좀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왜 성경대로 해야 되느냐?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전 사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을 저 사람들은 끝까지 찾을 수가 없지만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을 이룹니다. 즉 한 몸이라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그 연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몸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도 더 완전한, 더 궁극적인 결혼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 결혼을 통해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 그 결혼도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적인 것을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세상의 가정들이 지금 깨지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아이들의 자라남과 이런 모든 문제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자식들을 버리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즉 참 남편을 버리고 사탄과 세상과 창녀짓을 하여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질투가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수준에서도 자기 부인이 딴 남자를 관심을 갖는데 질투가 없다면 그건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그 관계는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질투가 안 생기게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 수준에서 질투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 거룩한 질투입니다. 죄를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남자나 여자가 너무 질투에 심하면 병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뭐 너무 많아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내용이 많은데 몇 군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오면 꼭 거기에, 꼭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우상을 지금 섬기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뭐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질투입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지금 음녀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금 다 이렇게 연관을 우리가 잡아갖고 지금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창녀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 그 랭귀지들이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4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좀 계속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3절 여기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한 군데만 더 보죠. 32장. 신명기 32장.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1장 2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 그 참 남편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음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음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책을 보면서 그 음녀짓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요. 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읽어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한번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음녀짓을 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음녀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교회에게도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한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안 기다리고 계속 그냥 읽겠습니다. 11절, 아까 읽은 것이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거기에서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러고,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미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보시면 레위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죠. 20장 4절, 레위기 20장 4절,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지금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가르침, 뭐 이 다른 신들을 찾고 이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음란하듯 음란히 섬긴다. 영어로 보면은요, 그냥 그 play harlot, 창녀같이 한다 이 뜻입니다. 그 음란이라는 그 뜻이, 뭐 우리 말에도 음란이라 그러면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방종케 한다, 음란한다, 그 말하고 똑같이 play the harlot, 창녀짓을 한다 이 뜻이죠.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시죠. 이 백성들이 창녀짓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제가 뭐 몇 군데 안 읽어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 오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창녀같이 살지 말라 하는데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죠. 사사기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기치 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음란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Play the harlot.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게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창녀같이 섬깁니다.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창녀같이 삽니다. 예레미야 가보세요. 이 선지자 글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지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저희가 보죠.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높은 산 위에나 푸른 나무 아래서 장소만 있으면 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3장. 지난주에 우리 집 보았죠.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6절에 가보시면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3장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사우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교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뿌리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이 사람들이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며 안식일, 월삭, 대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시키지도 않은 예배까지 부흥회니 뭐 모여들고 모여듭니다. 견디기가 힘드신답니다. 마당만 밟고 간답니다. 즉 예배하러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겹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냥 단번에 다 쓸어버리면 될 텐데. 도대체 인간들이 뭔데? 창녀질 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고 계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워낙에 성질이 나빠서 벌써 다 쓰럽죠. 그 짓 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와갖고 예배 눈에 보이려고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죄 안 질라고. 그러나 죄 짓죠. 마음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지겹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사야 57장 3절부터 읽으면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개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는가 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에스겔서 23장에 가보시면 그 23장서부터 뒤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지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즉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북쪽 나라죠.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지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이며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즉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나라에 이스라엘에 내려지는데도 유다는 그걸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돈이여 말타는 자들의 준수한 소년이다. 여러분 계속 그 내용입니다.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습니다. 물론 끝이 있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만 더 읽으면 미가서. 미가서의 1장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통상 같이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폐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요즘 세상과 타협하여 돈 버는 자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몇 군데 알려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 이 창녀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진짜 오늘 몇 시간 걸쳐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창녀짓인데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창녀짓을 지금 안 하고 사는 것이냐?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는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목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걸로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음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즉 그 구약의 이스라엘 말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창녀 같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 즉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오는, 즉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데 바리새인서부터 요즘 특히 한국 교인들은 자꾸 보여달랍니다. 표적을 보고 싶답니다.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병이 좀 나야 되고 방음도 좀 해야 되고 뭐 이상한 그런 모습들, 이상한 짓들 표적을 봐야 된답니다. 창녀 같은 세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자랍니다. 아니 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게 있는데 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지난주에 잠시 봤는데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은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 문맥을 보세요. 지금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결한 처녀가 이제 창녀짓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말로 하면 행위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창녀짓을 한다는 것을 지금 잘 이해하세요. 우상을 숨긴다는 것을 섬긴다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이상한 표적을 원하고 있거나 다른 가르침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나 그리고 또 가보세요.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에 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여우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아까 질투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음란한, 즉, 창녀짓 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욕심에 쓰려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창녀짓 하지 말라가 뭐하고 다 연결됐죠? 우상숭배. 근데 그렇게 창녀짓 하는 게, 즉 우상숭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표적을 원하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고 욕심내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던 소리,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의 신분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이제 알아주지도 않게 될 텐데, 우리 같이 이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 망하는 음녀같이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 내용도 세상을 원하고 있고 구하는 모든 복이 세상과 잘 타협이 돼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바로 교회가,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음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구절들이 다른 나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창녀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창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을 더 사모합니다. 솔직히 세상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깨어나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좋으시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같이 하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시면 우리 예천 장로교회에 함께 모아주셨사오니 이 목적으로 한번 같이 살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같이 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지금 18장 21절부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 그 힘센 천사가 두 번 더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5장 2절에 나왔고 10장 1절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책을 갖고 나와 책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5장에서는 책, 그래서 누가 이 책에서 인을 띌 수 있느냐. 힘센 천사가 나와서 말했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작은 책. 그 내용이 뭐였어요? 큰 책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용. 그 다음에 10장의 작은 책은 교회가 받을 고난. 그래서 입에는 다는데 속에는 쓰다. 생각나시죠? 이제 같은 천사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한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벌써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세상 바벨론, 즉 구약의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51장에 가셔서 보시면 51장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여기도 돌을 메라 그랬죠?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구약에서도 지금 그 예수 저 뭐야 구약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책에다가 돌을 메서 던집니다 강에. 그리고는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같은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보는 내용이. 여기도 보니까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속에 던져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표 수준에서 내려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지금 홍해바다 건너는 거죠.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 애굽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세요? 돌을 물에 던지듯이.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느니 목에다가 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즉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이제 돌같이 물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빠져 다시는 그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21절에서 23절까지 그 음녀가 망하는 모습에 결코 다시라는 그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여섯 번이나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쭉 보시면 검은 곳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의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새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에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구약의 바벨론이 망하고 두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똑같은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거기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이거 보고 오늘은 끝내고 다음 주에는 성만찬인가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저희를 멸하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팔고 장사하고 그런 거를 지금 악기 소리, 음악 소리, 맷돌 가는 소리,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소리, 등불이 비춰지는 모습, 신랑 신부들이 웃는 모습, 이게 다 끝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음녀가 아닙니다. 물론 음녀와 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음녀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의 의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의로 옷 입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벌써 약혼하고 이제 준비하는 자들이고 이제 그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집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 영원한 천국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음녀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내가 정결한 예수님의 처녀 신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다른 남자들을 안 보는 것 같지. 지금 내가 그렇게 정결한 처녀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걸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하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러면 남자들하고 데이트 왜 안 나가겠습니까? 결혼 안 했으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놀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참 이상해요. 그죠?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면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돼야죠. 아, 내가 정말 정결한 처녀 신부구나. 예수님과 결혼을 했구나. 그럼요. 참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기쁘고 기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음녀같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같은 더럽고 추악한 삶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처녀 신부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 것 그것이 확실해질 때 이제 더 이상 음녀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신부같이 그렇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귀한 교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